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샘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말씀을 통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주일마다 예수님께 가서 회개하는 삶, 또한 그 주를 통해서 저를 회개하고 또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부족한 모습도 많았지만 하나님만이 저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했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 회개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출애굽기 31장 12절과 1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선한 목자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2장 1절을 읽어주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20장 4절을 읽어주실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4절과 32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해, 곧 우리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상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2장 2절과 3절을, 진양쌤이 32장 4절을 읽어주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 금고리를 베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자 아론이 어떻게 하나요?
아론은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 고리로 송아지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뭐라고 외치나요?
어리석게도 금고리를 부어서 각도를 새겨 만든 송아지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기들의 신이라고 외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2장 5절을, 진양쌤이 32장 6절을 읽어주세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론이 단을 쌓고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이라고 공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송아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평안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2장 7절을, 보명쌤이 32장 8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씀한 내용 가운데 그들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는 표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는 표현도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2장 9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자기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도행전 7장 51절을 읽어주실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목이 곧은 뻣뻣한 완고한 백성이라는 말씀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 변하지 않고 고집센 우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2장 10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제안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2장 11절을, 보명쌤이 32장 12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활을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할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나요?
네, 하나님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할을 내어 자신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였다고 조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세는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큰 나라를 이루고 모세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2장 13절을, 진양쌤이 32장 14절을 읽어주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지 않도록 무엇을 언급할까요?
하나님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7절과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백성과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진멸시키고 모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신 건가요?
네, 성경에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씀한 바가 없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잘 알고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을, 진양쌤이 32장 17절과 18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듬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여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명쌤이 32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니리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송아지 형상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대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립니다. 이후에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 왜 금송아지 형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마시게 한 건가요?
네, 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금송아지를 부수어 마심으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 인간보다 못하며 참으로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2장 21절을, 보명쌤이 32장 22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모세가 어떻게 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고 묻자 아론이 뭐라고 답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2장 23절을, 진양쌤이 32장 24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의 아론의 말과 32장 24절의 아론의 말은 무엇이 다를까요?
앞에서는 금고리를 빼어라고 말했는데 24절에서는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또한 앞에서는 아론이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했는데 2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자기에게로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24절에서는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 형상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론은 교묘한 거짓말과 변명으로 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2장 25절을 읽어주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아론이 변명하고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자 모세는 어떻게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한 것은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였기 때문에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2장 26절을, 제가 32장 27절을, 보명쌤이 32장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옆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함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 날에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찾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는 동족들에게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물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출애굽기 32장 30절을, 제가 32장 31절을, 보명쌤이 32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섬긴 큰 죄를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요한복음 10장 15절을, 진양쌤이 로마서 9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동족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명쌤이 출애굽기 32장 33절을, 제가 32장 34절을, 진양쌤이 32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목사님,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한 책이 무슨 책인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구원을 취소한다는 뜻도 무엇인가요?
네, 우선 그 책이 생명책인지 아니면 다른 책을 말씀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 책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씀은 구원의 취소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포기한 선한 목자의 삶을 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나보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의 우상 숭배도 또한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여기는 것인지 또한 보이는 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는 건지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또한 이것을 그 성경책에서 또한 좀 더 공부를 하고 모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확하게 잘 알고 거룩하게 네,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저를 위해서 선한 목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저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백성을 향한 깊은 마음과 중보자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려는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했고 또 저도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하나님과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렀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에 짧게 등장하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두 명의 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류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말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의 에브라함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의 장사가 되었더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정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한 정상적인 인간으로 존재하는 이상 모든 사람은 작든지 크든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정에 대한 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욕구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한 가지의 욕구를 더 가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별하고 거룩한 욕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인정 욕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혁 형제님께서 내용을 정리해 주실까요?
네. 먼저 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은 욕구인데요. 이 욕구는 자존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정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채워져야 하는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기 혐오나 자기 연민, 자기 비하와 같은 병든 자아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이런 욕구는 어떻게 해야 충족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작든지 크든지 본인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게 됐을 때나 자신이 기대한 미래적인 그림이 이루어졌을 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 욕구와 만족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 남조선에서는 자수성가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어려운 상황을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을 자수성가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해봤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이나 자존감이 강한 것이겠네요. 좋은 의미로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한다면 해내는 사람이야.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노력과 성실함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작든 크든 스스로가 세운 목표를 열심히 이루어가려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인정 욕구인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자존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가지 못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스스로를 아무리 인정해도 주변 사람들이 인정이 없으면 그 자존감은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합니다.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군요.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건강한 마음을 잘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사람의 기질과 성장 과정에 따라 그 정도가 각각 다릅니다. 타인의 인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타인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욕구에서 매우 경계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도가 지나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확장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확장되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큰 갈등을 겪게 되고 내면의 질서가 깨지며 마음이 더욱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든지, 얼마나 선한 성품을 가졌든지, 얼마나 실력이 탁월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의 실력을 깎아내리려 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나를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언제나 올바르고 완벽하게 선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나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나를 모두가 좋아하고 인정해 주길 바란다라는 건 어리석은 기대인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게도 적대 세력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나 자신도 때때로 내가 싫어질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길 바란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기대하지 않아야 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끝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가치없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선에서 참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참조하면서 사역을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아멘.
바울은 말씀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하다라고 인정하거나 혹은 이상하다고 비난하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타인의 말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한다라고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매우 작은 일 정도로 여길 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타인의 평가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도 그대로 본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내 주변에서 나를 대단하다고 인정을 해도 혹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해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면서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수록 기도하면서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왜 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이상한 말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혹은 모두가 나를 좋게 여겨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볍게 비워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인정 욕구 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또 다른 인정 욕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지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에 대해서 수혁 형제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지니게 되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다는 마음을 느끼시면 우리의 마음은 기쁘고 충만되게 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랑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인정해 주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이 강하다거나 사랑이 많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희생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특징 중에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에 충실하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은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군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작든 크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생명을 걸면서까지 충성한 사람들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말합니다. 그 맡기신 일이란 것은 평생을 걸쳐서 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각각의 시기나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주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명이라는 것은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방향을 따라가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목사가 되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그때 생활에 맞게 주어지는 자녀 양육과 같은 가정생활이나 주변의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과 같이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주어지는 세부적인 사명도 함께 있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큰 사명의 방향성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으며 그 사명에 얼마나 충성하며 감당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것과 함께 지금 나의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겠네요.
이것을 알고 그 사명을 위해 매일매일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명에 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만큼의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돌라와 야일 두 명의 사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몇 절의 말씀으로만 소개된 두 명의 사사를 보면서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두 명의 사사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들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그래도 이들이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관점의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해석에 대해서 수혁 형제님께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부정적인 관점으로 두 사사를 해석하는 이유는 사사기 자체가 사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돌라와 야일에 관한 기록을 보게 되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였음에도 짧은 몇 구절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분명히 기록에 남았을 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로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요약된 내용으로만 돌라와 야일이 평가되었다고 보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을 사명과 연결지어 보면 사사로서의 사명을 받았지만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특별히 못한 것도 없이 평범하게 살았던 인물들이 돌라와 야일이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관점으로 받은 사명에 대한 돌라와 야일의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유지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기도에 힘썼다라든지 섬김과 봉사에 힘썼다라든지 어떤 특별한 순종과 은혜의 사건이 있었다든지 하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내용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길 만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명에 더욱더 충성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돌라와 야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에는 좀 더 많은 설명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돌라와 야일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두 사람의 행적을 말합니다. 이건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 돌라와 야일의 삶을 그저 객관적으로 똑 떼놓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인물인 아비멜렉과 연결지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성경의 안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을 아비멜렉과 비교해서 보면 이들은 아비멜렉에 비해서 자기 욕심이나 야망을 내세우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벌레 또는 지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인 것에 비하면 이름에서부터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 그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는데요. 형제들을 죽였고 반란을 도모한 세겜 사람들을 1,000명이나 학살했던 잔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라라와 야일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으로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비멜렉과는 대조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일과 같은 경우에는 30명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30명의 자녀가 모두 나귀를 탔고 성읍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귀를 탔다는 것은 오늘날로 비유하면 고급 승용차를 30명의 아들 모두가 가졌다는 것이고 성읍을 차지했다는 것은 고급 주택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일이 사사로 살던 시대는 자신도 부유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부유했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안정되고 부유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이 사사로 있던 기간이 총 45년이었습니다. 23년간 사사로 있었던 돌라는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했고 그 후에 야일은 22년간 사사로 지내면서 백성들을 평화롭고 부유한 삶을 살도록 섬겼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대단한 부흥이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시대 속에서 그나마 이 두 사람의 지도력 때문에 45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특별히 더 나빠졌다고 말할 것이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은 돌라와 야일이
사사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 때문에 조금 덜 나빠진다면, 세상의 악함이 우리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해진다면, 그런 신앙인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면서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적은 양의 염분이 바닷물이 썩지 않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북조선 성도님들 때문에 북조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고 심판의 때가 늦춰지게 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면 훌륭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도님들의 존재가 정말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이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로 인해서 세상의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잠시나마 늦춰지고 있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야일과 돌라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의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어나서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돌라가 일어나서라고 기록을 하고 3절에서도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능동형으로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을 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러한 삶을 진취적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결단을 했고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이끄심이 있었기에 사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군요. 이러한 돌라와 야일의 결심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보통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필요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런 삶의 모습을 거절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공적인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바로 이런 결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고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스스로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 사명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과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공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해 달라는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네. 돌라와 야일이 자신의 삶을 공적인 삶으로 드리기로 결단해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북조선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선한 마음을 지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인간을 위해서 또는 뭐 친한 누군가를 위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북조선에 있을 때 당을 위해서, 수령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교육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쭉 배신감도 느끼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재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제가 한 생각으로 쭉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자그마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명감, 그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저에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지금도 재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마음의 여유가 자꾸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려면 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그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오나를 고민해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봤을 때, 저가 섬기고 있는 어떤 활동을 봤을 때 저는 그 하고 있는 섬김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아이들에게 뭐 밥을 해주거나 뭐 챙김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저의 삶에는 이제 굉장히 큰 기쁨들인데 이런 것을 느끼게 하는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오나에 대해서 순간 딱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오는 그 안정감인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뭔가 결단하고 섬긴다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결단을 했을 때 내가 그 일을 실행을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봐 살기도 바쁜데 뭐 누구를 위해 살아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들 때도 많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은 나를 위한 어떤 결단보다는 아 그래 오늘은 내가 한번 봐준다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약간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용기를 하나님 안에서 갖고 그런 삶을 좀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